예, 오늘 본문을 좀 스킵했습니다. 그죠? 원래 그냥 제가 순서대로 하니까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했었어야 되는데요. 원래 그렇게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주제가 너무 이렇게 방대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서 26절에서 29절 말씀만 집중해서 오늘 전하고 전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6장에서 3장 26절에서 29절이 갈라디아서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클라이막스로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니까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우리가 정말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기대고 아무리 간구해도 충분히 주시는 놀라운 은혜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뭐 행한 거, 뭐 자격과 뭐 배운 거, 뭐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그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도 그 사랑을 뭐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어떻게 다 그것을 설명하겠습니까? 그저 그냥 그 사랑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그 사랑이 내 마음도 우리의 모임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일으켜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4장은 교리와 신학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혜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율법은 소용없는 것이냐, 율법의 위치는 뭐냐, 뭐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막 들어가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걸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그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진리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설명도 하고 옛날 구약 성경 얘기도 하고 역사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모든 설명들이 그 모든 가르침이 꽝이 되지 않고 소용없는 얘기가 되지 않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에 잠기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를 든든하게 하지 않으면 멋진 설명, 정교한 교리가 꽝이에요. 꽝.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리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지킨 것을 자랑한 그 복음을 헛되게 하는 바울을 대적한 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깊어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거창한데요.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간절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이제 기도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의 내용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이란 건 이해할 수가 없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게 지식에 넘치는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어요.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고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이 이방인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옛날부터 율법을 가져서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옛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1등 신자고 너네는 2등 신자야. 너네가 우리처럼 돼야 될 거야. 이렇게 막 판단하고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만 갖고는 안 되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지 못했나?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마음에 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걸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어떤 건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뭔가 내세울게 뭔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자랑할 만한 남들도 알아줄 만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게 만드는 그런 헛된 가르침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졌던 사람이든 처음 하나님 이름을 들은 사람이든 그전부터 제사 드렸던 사람이든 이제 막 믿은 초신자이든 성경을 깊이 아는 지식이 있든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겨우 들은 초신자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구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로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와 그 깊이와 넓이를 알면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구별들이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는 해야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복이 임하기 전에 저 사람이 저렇게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유 저 교회는 저 모양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는 모든 구별과 모든 판단과 모든 정죄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그 정도로 물붓듯이 그 정도로 깊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게요 마음에 드십니까? 그 말이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는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정직하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저 사랑해 주신다는 얘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괜찮다는 얘긴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정도, 우리가 애써서 사랑하지요, 힘써서 용서하지요, 힘써서 귀하게 여기지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끈질김과 그 정도는 차원이 달라서 모든 허물을 모든 구별을 덮을 정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건 이제 신분이지 않습니까?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모든 신분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신분 아니겠어요? 유대인이라는 신분, 뭐 종교 지도자라는 신분, 목사라는 신분, 로마인이라는 신분. 어떤 신분, 어떤 정체성보다도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신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그 영광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너희 모든 너희가 다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만 하든 받을만 하지 못하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자격의 구별이 없이 그저 그 은혜를 알고 간구하고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태생 아닙니까? 태어나는 거잖아요. 자녀는 태어나야 자녀잖아요. 태어나야 자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를 좋은 자녀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시험 봐가지고 자격을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만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자격 시험을 봐서 좋은 부모 밑에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을 보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자격 시험을 봐서 시험 쳐서 하나님이 보시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녀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편에서 보면 그냥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런데 누가 자녀가 되느냐?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되는 건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관계라는 건 쌍방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받으셔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전 인류 역사 속에서 실존하셨던 인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옛날에 죄가 없는 흠 없는 양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대신 희생의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실제로 사실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 자녀가 된 건 아니잖아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이 뭐냐, 그 조건이 뭐냐, 그 구별되는 게 뭐냐, 믿는 것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주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주님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를 애써서 외면하면 나랑 상관이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살 수 있다고, 행복하다고, 의롭다고, 성공했다고 자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게 싫은데, 그게 상관이 없는데, 그 중요하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겠어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는데, 이해는 다 못하지만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들을 때 무슨 얘기인지 그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 그래서 이 절대적인 심판자 앞에서 하늘과 땅과 온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그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이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지금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길이 열렸다면, 주님 나도 그 복을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의 구원자도 되어주시옵소서. 그것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 그것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보고 또 2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다. 옷을 입었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옷 입은 건 일단 유니폼일 거예요. 예, 무슨 선수단에 무슨 팀에 속했으면 유니폼을 입으면 그 팀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부가 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교회 연합으로 배구 대회를 매년 연대요.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출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유니폼을 맞추려고 그래요. 유니폼을 맞춰서 세광교에 딱 이렇게 써서 그러면은 팀에 소속된 게 분명해지니까 옷은 1차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됐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무슨 유니폼을 입고 싶으세요? 무슨 사람들에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를 자랑하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이요 저도 이렇게 좀 존중을 해줘서 저한테도 유니폼을 하나 준답니다. 그리고 저도 등번호를 받았는데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운 유니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유니폼을, 어떤 신분을, 어떤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입고 세상에서 이렇게 다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내 거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옷은 하지만 감추는 거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감추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처음 옷을 지어 입은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감추려고 지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담이 자기를 보기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발가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근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게 보였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발가벗었으니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렸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발가벗었는데 서로 부끄럽지 않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았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보다 더 나 같은 사람이다. 나보다 나를 더 아는 사람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있다. 이런 존재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선악의 판단을, 귀하고 천한 것의 판단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다른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감추기 시작한 것이 옷이요, 처음에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그렇게 시커먼 속을 가려주는 위선의 옷이 아니에요. 가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가린 것이 속이 시커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오히려 더 드러냈잖아요. 더 초라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셔서 동물을 잡은 거는 처음으로 인류 역사, 우주 역사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처음 피를 흘렸어요. 애꿎은 동물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입혀주신 거죠. 추우니까 입혀주신 거죠. 자꾸 부끄러워하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피 흘리셔서 그 사랑과 의로 옷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는 거예요. 옷은 판단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그 옷 입은 걸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옷을 잘 입으면 아, 뭐 귀한 사람인가 보다, 뭐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유니폼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은 선수인가 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판단을 얻으려고, 우리를 낮게 보이려고 속에 시커먼 것을 감추고 조금 더 좋게 보이려고 옷을 막 입고 감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옷이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영광의 은혜 옷은 하나님의 판단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속에 시커먼 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리석고 미련한 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모르실까요? 우리가 감추면은 감춰질까요? 가려질까요? 하나님 앞에 점수 받을까요?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한 점 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로 그렇게 판단하시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대하시기로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붙잡아서 기어코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는 그 옷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로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들로 영광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말이에요. 처음 죄지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을 때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부터 그때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죄 없다, 의롭다, 내 백성이다, 영광의 찬송이다, 너만 보면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다른 옷을 왜 입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내보일 게 있어요?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의로움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랑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의로움은 내가 죄인인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은 내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는 내가 미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없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구별과 허물을 덮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의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도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뭐라고 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 때문에,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모든 구별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구별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끼리 바라보면 비교가 되고 구별이 돼요. 유대인은 우리가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요, 이 그리스도, 헬라인이란 건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인데, 아니, 그리스 사람이란 얘기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자랑하고요, 로마 사람들은 힘과 군대를 자랑하겠죠. 너무 높은 건물을 자랑하겠죠. 서로 자랑하면서 아이고 저것들 나만큼만 해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누구에게나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긍휼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볼 때는 그런 구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구별과 모든 판단을 잊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한편으로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overwhelming generosity. generosity는 관대함 그런 거잖아요. 처지와 형편, 자격을 따지지 않고 베풀고 사랑하는 게 generosity잖아요. 근데 overwhelming generosity. 그러니까 모든 구별과 자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것이 한 가지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humble solidarity.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humble solidarity. 하늘은 올려보는 거예요. 하늘은 올려봐야 알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간다고 하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올려보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누린다고, 올라갔다고, 가까워졌다고, 노력했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올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이에 있는 약, 도토리 키재기의 그런 구별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험블 솔리데리티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Overwhelming generosity, humble solidarity. 예, 험블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그 구별 없는 사랑이 못마땅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구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못마땅하다니까요. 저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좀 더 한 것 같은데. 포도원 그 비유 있잖아요. 포도원 비유. 처음 들어가서 일 많이 한 사람 한 달란트, 마지막에 겨우 5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못마땅한 불평거리인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건데,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끼리 자격을 따지고 막 이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못마땅히 한다면, 예,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예. 포도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overwhelming generosity. 그 포도원의 일꾼들이어서 일하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를 때, 이렇게 구별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포도원 주인이 한 달란트 줬거든요. 한 달란트는,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원래 하루 품삯이에요. 다른 데 가서도 얻을 수 있는,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만 봤어요. 다른 포도원 가서도 이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의 진짜 은혜는 그 데나리온, 품삯 준 거, 대가를 지불한 거, 그게 아니고 일거리 없던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불러준 그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게 해준 거예요. 불쌍하게 나를 데려가는 사람 없나 하고 있는 거를 긍휼히 여겨서 사랑한 그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당연히 불평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비유를 해주셔서 그렇지, 사실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얘기한 그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겨우 그냥 그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내가 원했던 그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이 그 하나님의 구별 없는 놀라운 사랑이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예수로 옷 입혀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데시니까요. 이 사랑을 알면은요, 예수 믿고 내가 이룬 것, 예수 믿어서 내가 행한 것, 하나님 앞에 지켜드린 것,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 사람을 이롭게 한 것, 목사의 직분을 감당한 것,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 것, 성경을 백독한 것,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 걸로 벌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불평이 없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humble solidarity.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관대함이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일거리 없이 빈둥빈둥 하다가 겨우 이제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온 사람이 불평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준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아버지예요.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 일 없이 빈둥빈둥 아들이 일거리 없이 그렇게 있는데 아버지는 은혜로, 주인의 은혜로 처음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나보다는 제가 이제 자식들도 토끼 같고 이제 막 차라고 학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야 되니까 돈도 더 필요한데 제가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쟤는 언제 누가 불러줘서 누가 긍휼히 여겨서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하루 종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마침내 그 아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아버지 생각에 이 아들은 5분만 일했으니까 조금만 주겠다. 아유, 나랑 바꿀까? 이러고 있는데 그 주인이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이루어도 꽝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연대감이 형제애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렇게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구별 없는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그 사랑이 참 사모가 되지 불평거리가 되지 않는 데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과 자유인과 남자는 그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감사하며 매일 기도드렸던 그런 제목이래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랍비들이 쓴 책을 미슈나라고 하는데 그 미슈나에 모범 기도문이 나와 있대요. 우리도 이제 서점에 가보면 대표 기도하는 법 뭐 이런 모범 기도문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의 모범 기도문을 적어놓은 그런 랍비들의 문서가 있는데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자랑할 거리는 그런 거였어요. 혈통을 자랑하고 신분을 자랑하고 그 당시 모순된 사회 제도로 인해서 특권을 누리던 부당한 특권을 누리던 남자라는 걸 자랑하는 정도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깊이와 넓이를 알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은 유대인이라서 자유인이라서 남자라서 성공해서 신실해서 남들이 칭찬해서 누리는 감사와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말이라는 것이지요. 네. 우리도 그 사랑을 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 우리 사이에 있는 구별과 이 판단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 귀하게 서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되는 육신의 강건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일터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기쁨이 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무 구별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아무 판단 없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서로 귀하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소원만큼도 아니고 우리의 행함만큼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적이 없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잘 보여지지가 않아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에게 말할 만한 것으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것으로 주님 자랑하려고 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자랑이, 우리의 찬송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